human river with the risk of our life.
Risk.
빛나라 선교교회는 미국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다.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낯선 땅에 정착하며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을 나서서 해결해주는 해결사이기도 하다.
우리가 도와주는 게 이제 첫째가 구제 사역이죠. 예를 든다고 하면은 아기 분유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사다 주는 거, 그다음에 밤새 내주는 거, 하다 못해 메트로 카드 사주는 거, 또 전화비가 없다고 그래서 전화가 끊어졌는데 전화비 내주는 거, 뭐 이런 사회뿐만 아니라 또 탈북자들이 건강이 굉장히 나빠요. 북한의 그 병원 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체력이 3분의 1 정도뿐이 안 돼. 그래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탈북자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과 더불어 그들의 외로운 죽음을 거두어주는 것도 그의 일이다.
외로움, 죄책감, 가족들의 미안함 그런 것 때문에 술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경화가 와가지고 이제 거의 다 뭐 70-80% 이상 굳었어. 어느 날 그 자취집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윤광춘 씨가 안 일어나요. 그래. 어저께 술 먹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발도 차고 손도 차대요. 경찰을 불러라. 근데 경찰이 와서 보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누가 아무런 여기 정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다 장례식 해줬죠.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온 이들처럼 그 역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까스로 비켜 살아남았다. 한국에서 군목 생활을 하고 대형 교회들을 돌며 잘 나가던 그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 지난 2005년. 그 길로 자리에 누운 뒤 7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 리타이어 해야 된다 이랬는데 목사님 이제 막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그래서 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쓸 수 있을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는 정말 가분했었어요. 정말 가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으로 생각할 때 죽을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때도 털 것 하나 상하지 않고 병원에 갔는데도 머리에 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good luck. 뭐 무슨 일은 넌 넉한 겁니다. 병원에서 이럴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거 다 하나면 은혜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신 것만큼 생명을 살려주신 것만큼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기적처럼 다시 일어난 그는 목회자의 길로 다시 돌아왔다. 큰일을 당하고 나면 조금 만만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일 텐데 이종환 목사는 달랐다.
탈북자 자녀들 가운데 미국에 온 지 한 3년 된 아이인데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입시 학원을 보냈어요. SAT 학원. 그러면 SAT 학원이 보통 700불에서 1000불이에요. 학원 매월. 그건 누가 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탈북자 교회라고 하니까 그 입시 학원에서 좀 깎아가지고 우리가 매달 3년 동안 도와줬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또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물과 떡으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위로해 주신다.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지.
몸도 불편하신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누구보다도 탈북자들의 그 힘든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시면서 아침 새벽부터 또 밤늦게까지라도 탈북자들이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늘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달려가고 정말 24시간 응급 대기조처럼 이렇게 목회하시는 걸 보고 헌신적인 그런 목사님 참 생명을 다 내놓으면서까지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생활비의 대부분을 교회에 쏟아 부어가며 교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이종환 목사.
탈북자들은 헌금이 없어요. 우리 교회 헌금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 어제 도네이션 받거나 또 우리 집에서 가져가거나 우리는 다 뭐 사비라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이라고 보죠. 헌금 11조 좀 X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우리는 경제의 많은 부분을 우리 생활비의 포션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의 곁에는 탈북자들의 일이라면 남편보다 더 발벗고 나서는 아내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추수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저 사람이 다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일도 많아요.
이종환 목사에게는 아내만큼이나 든든한 지원군이 한 명 더 있다. 바로 딸 이영주 씨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딸은 지금도 주말마다 탈북자들의 통역을 해주고 월급을 쪼개 아빠의 교회 운영을 돕고 있다.
여기서 미국에 자는 애들은 엄마 특히 그 개척 교회라든지 조금 교회만 아이들이 되게 그러니까 불만이 많고 그 속에 쌓인 게 많고 대신도 어머니 사약하고 비켜 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경험한데 이 아이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계속 엄마한테 붙어서 그 사역을 돕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딸은 자기도 그 또래하고 같이 어울려서 큰 교회들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런 조그만 교회에 섬겨준 게 참 이 아이는 엄마 옆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많은 그 사역에 희생을 한 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피곤해하면서 이렇게 나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몇 번 이렇게 말다툼 한 적도 있었고 아빠하고 엄마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를 보면은 되게 항상 존경이 그런 생각이 돼요. 아 너무 이렇게 힘든 사역인데도 이렇게 아빠가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구나 하고 되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몸이 불편한 남편 대신 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일은 언제나 아내의 몫이다. 교회 안에서보다 밖에서 성도들의 뒤치다꺼리를 할 일이 더 많은 부부. 오늘은 한 탈북자의 집을 오랜만에 방문하러 나섰다. 불편한 다리로 계단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직접 탈북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뭐 북한은 지옥이라고 보면 미국은 천국이라고 보고 뭐 제 그때 어렸을 때는 제일 그 평생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 사람 똑같을 거예요. 아, 한 달만 그 쌀밥 먹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예? 원이 없겠다는 게 가슴이 안 남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뭐 이 천국이 오니까 어제 뭐 쌀밥이 뭐 넘쳐나고 하고 하니까 그 원 풀었지요.
믿고 의지하면서
탈북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종환 목사. 그렇지만 그의 교회는 성도의 수를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안 변해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이게 김일성의 주체세상 가운데 걔네들 총화라는 게 있어. 총화. 총화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뭐 직장 총화, 동네 총화, 맨 총화에 끌려다니고 밤낮 할 것도 없이 한 달에도 몇 번씩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쉬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모이지. 새벽에 모이지.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하던 그 총화로 생각하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그래갖고 매년 바뀌어요. 매년 사람들이 매년 바뀌어서 많을 때는 30명씩 이렇게 모였지만 지금 15명 외에도요. 또 이제 또 많아질 때 있고 또 얘도 보면 또 없어질 때도 있고 한 명 붙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죠.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향기나는 제사 되게 해주시고
재정은 빠듯한데 도움을 바라는 이들만 넘쳐나는 교회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할 일이 끝도 없다. 그래서 주위의 걱정도 만만치가 않다. 지난 7년간 온갖 마음고생을 다 겪었어도 그는 여전히 탈북자들의 속내를 먼저 헤아린다. 오늘은 시카고에서 온 새로운 탈북자가 교회를 찾았다.
시카고에 있든지 전 나슈빌에 있든지 라스베가스에 있든지 유타에 있든지 절반은 다녀간 사람들이야. 뉴욕에 살든지. 여기 청거장이에요, 청거장. 그리고는 이제 자기네가 자리 잡으면 있잖아. 이제 우리 교회 떠나는 거지.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탈북자들이 LA로 이주를 해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 역시 이곳이다.
아무도 없는데 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막 정말 나중에 뭐 힘들거나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힘들거나 뭐 이럴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그런 정신적으로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을 구하지 말고 빵을 굽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고기를 원하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서 그리고 내일을 창조해 나가라. 그러면 너희들도 이 미국에 많이 성공한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냐.
여기 누굴까?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얻은 제2의 삶의 기회를 제대로 쓰길 바라는 이종환 목사 부부. 그래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아이들이다. 어른들은 쉽게 변하기 힘들어도 다음 세대에는 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인간으로 바라봤을 때 진짜 지칠 것 같기도 하고 나 같았으면 나는 안 하고 말지 힘들어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 없고 변심이 없으세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이 아버지 같은 분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냥 저한테도 아버지 같은 분이고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삶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탈북자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탈북 형제들이 이렇게 보통은 가족들을 이렇게 떼어놓고 오잖아요. 그래서 두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부모님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가족 같아요. 가족같이 돌봐주고 그리고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이 사역을 두 분들이 끝까지 감당하셨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오늘은 평소보다 더 서둘러 집을 나선다. 새벽 예배를 가는 길에 들러야 할 곳이 생겼다.
아침에 조주가 데리러 오래요. 사고가 났잖아. 택시 타고 가다가
네네.
택시가 졸았는지 운전수가 옆에 있는 자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택시 타는 게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데리러 가야 돼.
일찍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또 늦어졌네.
탈북자들을 위해 부부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그만큼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이 의지할 곳 없는 탈북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길이 아닌 신의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이익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하는 생각이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일단 어떤 데는 내가 아무래도 탈북자 나이가 아무래도 부모 나이에 거의 물어보면 거의 저 나이에 어머니가 지금 어디 있거나 보면 제 나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어머니 같이 부모님처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단에는 정년이 없어요.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70세 그만둬야 되고 65세 그만둬야 되고 하지만은 우리는 생명에 붙어서 힘 닿는 날까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단에 나를 보내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 그런 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이종환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최근에 여행도 다녀왔어요.
어디?
베트남 다낭을 갔다 왔는데 제가 한국 와서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봉사를 통해서 몇 번 나가면서 조금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이번에 처음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아, 원래 여행에 좀 무서운 게 있었어?
사실 영어를 못하니까.
탈북대학생 하시나 씨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다녀온 얘기를 하며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요. 여느 한국 대학생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신하 씨의 고향은 평안남도 덕천입니다. 도시에서도 30리 떨어진 탄광마을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신하 씨는 내성적이면서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꿈이 많은 친구였었죠. 거긴 이제 한국 무용. 무용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TV를 보면 이제 언니들이 무용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아마 무용하고 패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7살 땐가 8살 땐가 동생 돌생일 때 이제 제가 무용을 한번 친 적이 있거든요. 아빠, 엄마는 이제 당연하게 좋아하시고 주변 분들도 너무 잘 춘다고 앞으로 이제 무용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었어가지고 좀 잘할 수 있는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더 많이 관심이 더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무용과 패션을 좋아했던 신하 씨. 하지만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게 됐고요. 6살 차이 나는 여동생을 보살피고 또 농사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었어요. 북한에는 출신 성분 때문에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또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를 제가 중학교 1학년만 다니고 중퇴를 했어요.
그렇게 집안일을 돕던 하시나 씨가 18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하 씨에게 장사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했고요. 어머니와 함께 양강도 해산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 중국 땅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저는 이제 그때가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 아닌 사춘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국경 지역 쪽에 이제 돈을 벌러 갔었었는데 거기서 엄마랑 이제 지나오면서 중국 땅이 마주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저한테 너는 중국에 갈 생각 없어? 남들은 저기 가서 이제 돈도 되게 벌어다 준다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원래 이제 장난처럼 저도 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엄마가 편했는지 아니면 좀 거기에 대한 반항이었던지 모르겠는데 보내주면 가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으로 넘어가 돈을 벌어오라고 하셨던 어머니는 금세 브로커를 구했고요. 그렇게 하시나 씨는 갑자기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보고 이제 빨리 짐 싸라는 거예요. 빨리 중국 가는 노선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정신없이 원래 이제 사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던 상태였는데 왜냐면 전 어릴 때부터 이제 산골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배운 게 어릴 때 뭐 힘들게 산다라는 것밖에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중국으로 가는 줄 알고 이제 노선을 따라서 이제 넘었는데 그게 한국으로는 선이었던 거죠.
사실 어머니는 한국으로 가는 브로커를 구했던 것이었지만 신하 씨에게는 한국에 대한 어떤 것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한국에 대해서 아셨고 저한테는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셨었거든요. 저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중국은 워낙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도 잘 산다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 중국 가서 돈 벌다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이거 한국으로 가는 선이야라고 했었어가지고 그럼 나 가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15일 동안 중국에서 머문 신하 씨는 한국인 목사를 만나게 되며 2016년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한국에 정착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8년 동안 제가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한 번에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변하게 된 계기가 이제 태국 와서 한국으로 가는구나를 좀 실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넘어온 케이스라서 자유보다는 뭔가 반항심? 으로 이제 넘어왔고 꿈을 좀 키우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첫째 딸을 탈북시킨 하시나 씨의 어머니. 하시나 씨는 갑작스럽게 탈북을 하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참 막막했다고 합니다. 탈북대학생 하시나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 명문 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다섯 번째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흔히 줄여서 UPenn 혹은 펜이라고들 합니다. 간혹 같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와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UPenn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어떻게 다른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펜 또는 펜으로 더 잘 알려진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1740년에 세워졌으며 미 동부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으로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입니다. 흔히 줄여서 펜스테이트라고 부르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는 1855년 펜실베니아 농업학회 수출법안 주립대학으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학교입니다. 유펜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는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독립의 중심지이자 헌법의 기초가 이루어졌던 필라델피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펜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실천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선언한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념과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기업 경영의 개혁, 발명, 지식의 전수, 실용지식을 추구하는 사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실용주의 교육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이 유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립자이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삶과 그의 교육 이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들어보시죠.
미 대륙이 영국 식민지에 있던 시절 필라델피아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심어주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의 꿈을 꾸고 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시대의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가였으며 과학자였고 교육가였는데 가장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 학교 교육이라고는 2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0살 때부터 집안일을 돕기 시작해 20대에 자신의 인쇄소를 가졌고 나중에는 펜실베니아 가제트라고 하는 신문을 발간하게 됐으며 또한 화재보험회사도 운영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대통령이 아닌 인물은 10달러에 새겨진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과 또 100달러 지폐에 새겨진 바로 이 벤저민 프랭클린 단 두 명뿐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미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벤저민 프랭클린은 사업이 크게 번창하면서 과학 연구에서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은 전문 관리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과학을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역학, 해양학, 지성학, 특히 전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연날리는 실험을 해서 번개가 전기를 방전한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번개를 구름에서 끌어내기 위해 금속으로 뾰족탑을 만들어 오늘날 사용하는 피레첨을 발명한 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은 또 정치가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미국 식민지 대륙 자치권에 대해 영국 관리들과 토론을 벌릴 때 식민지 대변인으로 활약했고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원대를 얻어내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또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특히 훗날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될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서는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벤저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대학을 설립하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들어보시죠.
1740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기독교 단체들이 뜻을 모아 이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빈민 구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빈민 구제 학교를 인수해 필라델피아 공립 아카데미라고 개명합니다. 당시 세워졌던 하버드, 윌리엄 앤 메리, 예일, 프린스턴 대학들은 성직자 배출을 위한 학교였지만 그는 개혁적인 고등교육을 꿈꾸며 실제적이고 응용적인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인수하면서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공예와 실용기술을 가르치고 아울러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다른 대학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위주로 가르쳤지만 이 편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공립학교는 현대 언어와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제로 바꾸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공립아카데미는 1755년에 필라델피아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91년 펜실베니아 주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다시 사립대학교로 독립한 게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즉 UPenn입니다. UPenn은 종합대학이란 의미의 University를 처음 학교 이름에 사용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UPenn의 설립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1740년 처음 대학이 세워진 때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제안서를 제출한 1749년을 설립 연도로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주정부 인준을 받은 1755년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유펜은 1740년을 설립 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펜에서 벤자민 프랭클린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초대 학장인 윌리엄 스미스 목사라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예, 1755년에 필라델피아 대학교로 임신되면서 정식으로 대학의 학부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학장으로 윌리엄 스미스 목사가 선임되는데요. 이 스미스 목사님은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만큼이나 개혁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식민지 통치 당시 다른 초기의 대학들은 전통적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틀을 따르면서 고전학 위주로 학제를 세우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학장은 실용주의 과학과 고전학을 병행하는 교과 과정을 최초로 대학 교과 과정으로 채택했습니다.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과 초대 학장인 윌리엄 스미스 목사의 개혁적인 교육 신념을 바탕으로 한 유펜은 오늘날 시료 학문을 사랑하는 인재들의 집결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펜은 현재 어느 정도 위상의 학교로 평가받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매년 전 세계의 저명한 대학교들의 연구 실적, 교육업적, 인류 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유펜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발표하는 미국 대학교 순위에서는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유펜은 현재 4개의 학부와 12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펜은 다른 일반 종합대학원들과는 다른 학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종합대학교는 일반적으로 학부가 단일 운영 체제인데 비해서 유펜은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학사 체제를 갖춘 4개의 학부가 있습니다. 순수학문 중심인 물리과대학, 본과대학, 단호대학,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1881년 조셉 와튼에 의해 설립된 경영대학인 와튼스쿨은 학부와 대학원이 함께 있는데 미국 명문 경영대학원들인 하버드, 시카고, 스탠포드, 컬럼비아 등의 경영대학원 등과 함께 선두의 자리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곳 학부 출신입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은 유펜 설립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교육 이념을 중심으로 유펜이 걸어온 길 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의 현황과 학사 과정, 입학 사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MG탐구생활 강수민입니다. MG탐구생활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MG세대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 그들의 가치관과 사회적 변화를 들여다보는 미니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요. 매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MG세대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흐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기록하는 사람, 다큐멘터리 감독 김윤희, 북한 인권, 연평해전 유가족,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까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며 따뜻한 시선을 전하는 그녀. 지금부터 김윤희 감독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영화를 되게 다양하게 봤던 기억이 좀 크게 남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학생회에 들어가서 체육부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학습 시간 아니면은 조금 뜬 시간대에 반에서 그 시간을 꾸려나가는데 제가 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영화, 드라마 좋아하는 거 갖고 와서 상영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상영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울고 웃으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봤을 때 저한테 그게 좀 크게 남았던 것 같아요.
영화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은 김윤희 씨. 그 깨달음은 그녀를 영화 제작의 길로 이끌었고 대학의 영상제작과에 진학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연출, 편집, 촬영을 익혀나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다큐멘터리 작품의 DI, 색보정 작업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밤에 어두컴컴하면 이제 어머니가 오셨는데 거의 한 일주일은 빈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2020년도에 장마라는 북한 인권 영화로 제가 영화 제작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DI 색보정 팀에 들어가서 제가 색보정을 담당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이제
이 작업을 통해 촬영된 영상의 색과 분위기를 조정하며 영화가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지나가
그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적 작업을 넘어 북한의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이 경험은 이후 그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 그 이전까지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놀랐던 거는 북한의 계급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제1교포와 제2교포 2세 분들을 째포라는 단어로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차별을 하고 아예 다른 계급으로서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보다 낮은 계급으로 판단을 하고 대한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영화 제작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김윤희 감독은 휴머니즘,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다양한 작품에 참여하며 이를 영화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 기억을 지울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영화 원본이 있기 때문이야.
2021년 공동감독으로 참여한 영화 반인은 2041년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로 나뉜 세상에서 살처분을 피해 72시간 안에 탈출해야 하는 생존자들의 사투를 그린 작품인데요.
그럼 멸망 이후의 세계 속에서도 사랑과 사랑 간의 힘과 그 연대를 통해 결국에는 어린 소녀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휴머니즘에 대해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가를 치러볼까?
아, 약속이 다르잖아요. 집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북한 여성들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내몰리며 실질적으로 가족 부양의 역할을 도맡기 시작했다.
You Don't Kno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인권 영화인데요. 북한 인권 문제 중에서도 특히 북한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가라는 노래를 들어보니 가사가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래처럼 북한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나요?
옷차림 하나, 머리 하나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나라죠.
탈북민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여성인 상황이고 북한 내부에서도 여성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탈북민 문제, 인권 문제는 저희 곁에서 일어나는 가까운 문제이고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그렇게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애원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누가 하나 도와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거짓말 없이 매일 밤 울면서 지냈어요.
You Don't Know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중에서 여성 문제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행보의 발견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 문제 중에서 탈북민의 문제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더 열심히 싸워야만 했다.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비굴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 중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희 씨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제작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 김태희다.
영국 학생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소감을 전했고
이렇게 타국에서도 북한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크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청와대에 전화했을 땐가 그때 어느 분이 이제 아니 네 신랑 찾다가 전쟁 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해서 그때는 배가 침몰한 데가 그 NLL 안쪽인지도 몰랐었어요. 저는.
영웅은 없었다는 연평해 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하나 씨가 걸어온 15년간의 여정을 따라가며 대한민국의 보훈제도와 헌신에 대한 대우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영화인데요.
그 악몽 같은 41일이 지나가고 시신을 찾았다고 연락을 받았죠.
찾았다고 연락 왔었을 때 부모님
군복을 입으신 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 헌신에 조금 모자른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고 싶었습니다.
최근 김윤희 감독은 You Don't Know, 행복의 발견에 이어 북한 인권 3부작의 마지막 작품 11살의 아라리를 제작했습니다.
가끔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근데 아빠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죠.
두 번의 강제 북송과 세 번의 탈북을 경험한 탈북민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의 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좋은 곳에 와서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그리고 김은주 씨 같은 경우에는 11살에 유서를 써야만 했었는데요. 그런 북한 시골 생활에서의 가난이 정말 단연간 북한 인권 영화를 제작했지만 새로운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월남전의 참전에 부상을 입으며 국가에 헌신한 할아버지. 생전에 강조하셨던 책임과 헌신의 의미는 김윤희 감독이 사회 문제에 특히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조부모님이 이제 국가에 헌신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과 일에 매진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저도 성실하게 제 인생을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랑이 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인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MZ탐구 생활에서는 다큐멘터리 감독 김윤희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은 VOA 한국어 서비스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the 이렇게 관사를 적재적소에 쓰는 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러 가자고 친구에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문장 먼저 들어보시죠.
Let's go see a movie. Let's go see the movie.
Let's go see a movie라고 할까요? 아니면 let's go see the movie라고 말해야 할까요? 볼 영화를 두 사람이 앞서 결정했을 때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을 알고 있을 때는 let's go see the movie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영화나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할 때는 let's go see a movie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볼지 결정이 됐을 땐 the movie, 아무 영화나 보러 가자고 했을 땐 a movie가 됩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Oh, really? What did you see?
I saw the new Matt Damon movie, The Martian.
Is it about a Martian? An actual Martian?
No, it's about an astronaut who goes to Mars. After a storm, his crew gets away, but then he's stranded on the planet. Then...
No, no, no. Please, don't spoil it for me. I don't want to know how the movie ends.
I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어제 영화관에 갔어요.
Oh, really? What did you see?
그래요? 어떤 영화 봤어요?
I saw the new Matt Damon movie, The Martian.
맷 데이먼의 새 영화 화성인 봤어요.
Is it about a Martian? An actual Martian?
화성인에 관한 건가요? 진짜 화성인?
No, it's about an astronaut who goes to Mars. After a storm, his crew gets away, but then he's stranded on the planet. Then
아니요. 화성에 간 우주 비행사에 관한 거죠. 폭풍 후에 그의 동료들이 사라지고 행성에 발이 묶인 거죠. 그 다음에
No, no, no. Please don't spoil it for me. I don't want to know how the movie ends.
아니요, 제발 김세게 하지 마세요.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on, the 같은 관사를 언제 어느 곳에 사용하냐는 겁니다. 먼저 A와 AN, on의 차이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수 명사 앞에 사용합니다. 대화에서 Is it about a Martian? 화성인에 관한 건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A Martian, A가 쓰였죠. N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수 명사 앞에 쓰입니다. 모음은 아에, 이오, 우 발음을 말하죠. 대화에서 No, it's about an astronaut. 아니요, 우주 비행사에 관한 거예요. Astronaut, A-S-T-R-O-N-A-U-T. Astronaut 앞에 A-N, A-N이 쓰였습니다. A와 A-N은 부정관사라고 불립니다. 정해진 게 없다는 뜻이죠. A movie, a movie라고 하면 이 세상 어떤 영화에 대해서라도 말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Let's go see a movie. 아무 영화나 보러 가자는 말입니다. The, T-H-E, the는 정관사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똑같이 특정한 대상을 놓고 대화를 할 때 사용합니다. The movie starts at 7. 영화가 7시에 시작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같은 영화를 놓고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Oh, really? What did you see?
I saw the new Matt Damon movie, The Martian.
Is it about a Martian? An actual Martian?
No, it's about an astronaut who goes to Mars. After a storm, his crew gets away, but then he's stranded on the planet. Then...
No, no, no. Please, don't spoil it for me. I don't want to know how the movie ends.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A, on, the. 이런 관사들 언제 사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한국 부산에 있는 장대현 중고등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은 한국 영호남 지역 최초의 탈북민 그리고 탈북민 자녀들이 다니는 기숙형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재능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통일한 국 미래에 꼭 필요한 글로벌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장대현 중고등학교의 통일 동아리 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장대현 학교는 미리 배워보는 작은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학업에 정진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도 해보고 공동체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장대현 학교의 김민지 학생이 자신에게 장대현 학교란 어떤 곳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형 학교의 장점인 공동체 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협동 정신을 갖게 한다고 말했고요. 또 통일 동아리 활동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장대현 학교 통일 동아리에 관한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노경아 교사입니다.
통일 동아리는 사실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꿈꾸는 DK 동아리 활동인데요. 거기서 이제 일반 학교 친구들 또는 탈북 대안학교 친구들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법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학교의 특색에 맞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데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북한에서 직접 탈북을 하게 된 아이들 그리고 제3국에서 출생한 아이들 또 남한에서 태어난 북한의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자기들의 힘으로 저는 한 거라고는 지도밖에 없어요. 제시하고 조력만 했지 정말 다 아이들이 했거든요.
지난해 통일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은 모두 6명이고요. 통일 동아리의 이름은 FM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뜻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다시 노경아 교사입니다.
프리덤 메이커, 그러니까 자유를 만드는 사람들. 자유케 된 자로서 어떻게 이 통일을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통일을 이끄는 리더가 되자. 이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게 묻지 않는 이야기라는 탈북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인터뷰를 통한 수기집들도 작성을 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법안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국민청원에 글도 남기고 토론회도 모의 유엔 회의 이런 것도 만들면서 진행하고 그리고 장마당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북한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작년 통일 동아리 부장은 이소연 학생이 맡았었는데요. 2021년부터 장대현 학교에 다녔고요. 중국 허베이성에서 태어나 7살 때 한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탈북민이고 자신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 통일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활동 얘기도 들어봅니다.
통일 동아리 활동으로 북한의 실상이나 인권에 관련된 카드뉴스 제작이나 전시회도 했었고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기를 담은 책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활동 중에는 책을 제작하는 것에 제일 중점을 두었는데 책을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됐던 계기가 학교에 편지들이 왔었는데 그게 어떤 고등학교에서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과 약간 소통을 하고 싶다 해서 편지가 왔었는데 그 편지에서 너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오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학생들은 탈북민을 직접 인터뷰해서 다가올 통일의 희망을 담은 책자 아무도 내게 묻지 않은 이야기를 제작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응한 분들은 모두 저희 학생들의 지인이나 지인 어른분들인데 주변에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 혹시 해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고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약간 기초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니까 아예 안 했고 그랬었는데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익숙해지고 구체적으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만들면서 인터뷰하는 분들이 모두 아는 분들이긴 했지만 그 탈북 과정이나 아니면 그들 심정을 직접 들은 적은 없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고 또 탈북을 했고 어떤 환경에서 탈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인상이 깊고 마음에 울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소연 학생은 자신의 어머니를 인터뷰했는데요. 인터뷰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놀란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원래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안 하시고 탈북을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하게는 알려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탈북을 했고 그때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탈북을 하시고 저를 중국에서 키우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것까지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지만 그의 자세한 건 잘 모르니까 크게 와닿는 건 없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날 포기하지 않았고 날 진짜로 사랑하고 아끼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좀 더 효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터뷰를 통해 이소연 학생은 어머니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고요. 또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또한 이소연 학생은 앞으로도 북한 인권에 관한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저는 진로 쪽이 사회 관련 쪽이어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학교 영향이 좀 강한데요. 저는 사회 문제 쪽에서도 특히 약간 통일 쪽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북한에서 왔던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저도 들은 게 있고 또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받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통일부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게 지금은 목표입니다. 북한 인권 쪽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노력을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통일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한 김민지 학생 또한 통일에 관한 글을 쓰는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학교에 와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거 아니지만 탈북 자녀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런 정체성들을 제 삶에 제대로 녹여내지 못하고 어쩌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학교에 오니까 먼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잘 자리 잡은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북한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북한 인권을 바라볼 수가 있는지 통일을 위해 미디어가 제시하는 긍정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통일에 관한 방향으로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일에 관한 대한교과 과목을 위주로 듣는다고 하는데요. 이 훗날 김민지 학생이 쓰고 싶은 기사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만큼 한국의 아이들이 굉장히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요. 분단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멀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워줄 수 있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 유린이 심각하니까 인권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통일 지향적인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장대현 학교에서 부회장을 맡았던 김지현 학생은 장대현 학교의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항상 진짜 좋은 사람들과 흔히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서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나가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거나 직접 학교에서 너가 이런 진로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강사님들 초청해주겠다 라면서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고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 대사관님들 흔히 볼 수 없는 있잖아요.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런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 김지현 학생은 학교의 또 하나의 자랑은 바로 선생님이라며 자신 또한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있을 수 없다. 학생들에게 스승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선생님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항상 늘 감사하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 라디오를 통해서 늘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제가 제자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제자에게 좀 더 좋은 스승이 되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답장으로 노경아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사랑하는 장대현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열심히는 한다고 했는데 너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지는 잘 모르겠구나. 장대현이라는 안전한 곳에서 나 자신을 찾고 존재의 시작을 탐구하고 자유롭게 꿈을 펼치길 바란다. 너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란다.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널리 널리 전파해주렴. 사랑해.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